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로 우리의 호흡을 그치지 않으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날수가 오래될수록 첫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게을리하였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임을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가 가정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신앙의 전승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임을 온 가족이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정하여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사 가정 내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전쟁이 이제 9개월째입니다. 주님,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올해 안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 없는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피난민들이 속히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안정된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높고 화려한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낮고 연약한 형제 자매를 살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한 수많은 초기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입시 과정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게 하시고 엊그제 수능을 마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가 아시나니 자신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실기와 면접과 논술이 있다면 끈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뇌압이 높아 바로 수술이 어려워 혼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은 절망적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뇌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혼수치료를 마칠 때에 의식이 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갑작스러운 고난에 놀란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난 2월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다시 넘어지면서 그 철심을 박은 뼈 부위가 으스러지서 지금 극심한 통증으로 많이 아파하는 노모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30kg 초반대의 저체중과 체력이 너무 약하고 식사도 거의 못하고 계시며 현재 활동성 결핵과 암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병원 출입도 어려워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홀로 두는 것 같아 가족 모두가 더욱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수술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여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은 형이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앗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들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에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에스겔 23장은 계속해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21절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음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의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매우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인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의 행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4절은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매 중에 언니의 이름이 오홀라이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언니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는 단순히 사마리아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대표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역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고 있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두 여인이 한 어머니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본래는 한 혈통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통치 때에 그때부터 분열이 되어서 각각 다른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남왕국을 대표하는 성읍이 되었고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본래 이 둘은 하나의 어미에게서 나온 한 나라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이들이 모두 애굽에서 행음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직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그 땅에서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4절을 보면 이렇게 행음하던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행음, 다시 말해서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파혼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민으로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영적 행음을 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전혀 자격 없는 남북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람 피우다가 걸린 나를 용서해주고 또 아내로 다시 따뜻하게 맞아주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애굽에서처럼 이방의 우상과 그 습관을 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두 자매의 이름에서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은 하나의 단어에서 유래를 하는데 이는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헬. 이 오헬이라는 말의 뜻은 천막, 장막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먼저 언니 오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장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그들만의 장막 또 그들만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유다와 독립 분리를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만한 그들의 장막, 곧 새로운 예배 처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그녀의 장막이라는 오홀라라고 이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의 장막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녀만의 장막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습이 비슷하고 또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세웠을지 모르나 결국 이는 자신들의 편의와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배 가운데에 편한 것을 찾게 됩니다. 요즘 새가족들이 교회를 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교회의 주차도 편해야 하고 접근성도 좋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 앉는 의자도 편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찬양대의 찬양은 나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낼 그 교회학교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뭡니까? 나만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약점이 뭡니까? 신앙의 편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온라인 지구를 맡다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서, 그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인공관절로 수술을 해서, 또는 멀리 출장을 가거나 직장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며,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단지 편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갑니다. 여러분, 예배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맞고 온라인 예배가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예배라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보시며 오홀라, 즉 그녀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생 오홀리바의 의미는 뭡니까?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동생 오홀리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1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생 오홀리바가 언니보다 그 음욕이 더하고 간음이 더하고 부패가 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다시 말해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안에 모시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앞에서 행음을 하는 겁니다. 언니 오홀라는 앗수르에만 마음이 빼앗겼지만 동생 오홀리바는 앗수르는 물론이고 바벨론, 또 나중에는 애굽과도 행음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남유다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중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며칠 전 수능을 보고 이제 본격적인 입시에 들어가게 되죠. 대학을 정하고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게 수능 시험 보는 것만큼 피말리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의 입시를 놓고 엄마들이, 세상의 엄마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수험생 엄마들 카톡방에는 어느 점집이 용한지 그 용한 점집의 위치와 연락처가 공유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가슴 아파하고 놀라운 것은 그 엄마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엄마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소망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점을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의 계획을 더 의지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을 바로 곁에 두고도 또 장막을 거니며 살아가면서도 때로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나의 욕심과 계획을 우선하며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행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오홀라 같은 편의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오홀리바와 같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언니 오홀라의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오늘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이 간음에 빠진 그 앗술의 특징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여러분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자색 옷은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입던 옷의 색깔입니다. 높은 신분에 젊고 준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을 탔다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빠르고 힘 있는 기마 병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앗수르였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보고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미 남편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을 앗수르에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언제나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뿔 달린 모습으로 아니면 기괴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매력을 느낄 만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앗수르에 빠져서 행음하던 오홀라의 최후가 어떠한가,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든 자 곧 오홀라가 연애하던 앗수르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보다 매력을 느끼고 흠모하던 그 대상 앗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하체를 드러내고 자녀를 빼앗기며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의 최후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그것, 돈과 명예, 권력,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다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가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동생 오홀리바는 이러한 언니의 잘못을 곁에서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동생 오홀리바, 다시 말해서 남유다는 그보다 먼저 언니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앗수르를 의지하다가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남유다도 처음에는 똑같이 앗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남유다가 친바벨론 정책을 피죠. 하지만 나중에 강성해진 바벨론이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자 이제는 친바벨론 정책을 포기하고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비유를 들고 계신 걸까? 마치 썬데이 서울이나 싸구려 일간지에서 볼 법한 표현들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처음에 이게 어떠한 충격요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점잖게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패역하여서 죄를 범하였느니라 하면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간음했다, 불륜을 저지르고 간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남의 이야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은 이렇게 쉽게 가십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가십거리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불륜과 간통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남편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 때에는 쉽고 그냥 넘어가는 가십거리일 수 있지만 본인의 이야기가 되면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사랑하여서 자녀까지 낳았던 그 아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나의 소중한 가정이 깨어지는 슬픔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면 구구절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편의주의나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